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6일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인간이 피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명령이기에 그것이 단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은 이미 창조 넷째 날에도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21절에 기록된 피조물들인 큰 바다 짐승과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날개에 있는 모든 새들입니다. 그렇다면 28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이미 다른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절과 28절을 비교해보면 창조 5일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하신 명령과 창조 6일째 인간에게 하신 명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까지는 동일하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덧붙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하반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정복하라와 다스리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피조물들을 28절에서는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과 바다와 땅에 충만하되 결국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신 명령은 피조물들에게 하신 명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을 이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명령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소위 대위명령 또는 선교명령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전도명령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으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인류 사회는 여전히 타락한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서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구체적인 28장입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있지만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에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는 동떨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 6일째 인류에게 하셨던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하셨던 명령이었기에 그 명령은 죄와 무관한 인간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무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했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고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명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을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 명령이 효력이 상실되었을까요?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상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셨던 명령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인류를 심판하셨던 후에 다시 한번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노아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에게도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창세기 28장에서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창세기 35장에서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셨던 명령은 원죄를 가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하신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게 하신 명령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근거로 아브라함들의 후손들에게 국한되었습니다. 이 노아 때처럼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누구든지 그 명령의 대상자이며 그 명령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셨던 명령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타락했던 아담의 후손들을 물로 심판하신 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을 때처럼 인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른 채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이 노아 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신 후 노아의 8명의 가족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과거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을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시기는 노아 때처럼 심판 이후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시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약속하셨겠습니까? 이 노아 이후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인간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노아 때처럼 유사한 심판 방식으로는 도저히 정화시킬 수 없음을 아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표하신 바가 있으셨듯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 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먼저 하나님은 값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택함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창세기 17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 민족, 즉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점은 노아 홍수 이후 세월이 많이 흘렀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바벨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각기 온 땅에 족속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오직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전도 명령으로 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과 일치가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과 야곱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날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들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2014년도 우리 교회표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제의 선구인 신명기 1장 30절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출애굽 이후 홍해와 광야, 시내산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경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이 문화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동사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육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파라인데 열매를 맺다, 풍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라바인데 확대하다, 증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만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마라인데 채우다,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 남자 한 명과 여자 하와 한 명이 부부가 되어 많은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인구를 증가시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인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세 명의 아들 부부에게도 많은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인구를 증가시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인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미 타락한 인류 사회가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잘 모르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충만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타락한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땅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타락한 온 세계에 확대 나간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이 땅을 정복하라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와 연결이 됩니다. 이 정복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바시인데 이 종속시키다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당시에 그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은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었기에 이 고대에서부터 근대시대까지 땅을 정복하는 개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피정복민에 대한 정복이 아니라 자연세계인 땅을 차지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히브리어는 라다인데 이 짓밟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치하다, 지배권을 가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신 명령은 인간에게 자손을 많이 낳아 인구를 증가시키고 땅을 차지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세계 안에서 특권과 함께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의 문화를 정의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을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문화를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거 양아진 문화광자 이혜령 이재철 첫 번째 대담 지성과 영성의 만남에서 이 문화를 주제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혜령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라는 말이 외국에서도 너무 흔하게 쓰이고 다르게 쓰이는데 전 세계에 걸쳐 150개의 뜻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문화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이 문화는 일상용어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충 알 것 같은데 제대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화가 들어간 용어들을 우리는 자주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서민문화, 도시문화, 군사문화, 조직문화, 뭐 결혼문화, 음식문화, 전통문화, 놀이문화 등등 문화 앞에 다양한 것들을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적으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일상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이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문화 형성의 조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화가 형성되려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적당한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극소수 또는 적은 인구로 문화를 형성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문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단순히 인구를 증가시키고 땅을 정복하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인구를 증가시키고 땅을 정복하고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최고 통치권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최고 통치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을 다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른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첫 번째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줄어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되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문화를 지키려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 많이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혈통과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많이 늘어나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 고유의 한국 문화는 차츰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화 교류나 외국 문화가 나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시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슬람 문화의 확대입니다. 이 이슬람 문화의 확대가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슬람 문화의 확대와 관련된 정보를 다소 길게 알려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슬람 문화의 확대는 곧 기독교의 약화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슬람은 우리나라 88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를 선교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2005년 11월 서울의 모 호텔에서 한국 무슬림 정교 5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국 무슬림 선언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언서 내용 중에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보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PIM 선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건설된 이슬람 사원인 이 모스크 및 이슬람 센터가 각각 10곳 있으며 임시로 지은 사원은 60여 곳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이슬람 국가 출신 인구는 13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PIM 선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인과 무슬림의 결혼 증가로 10년 뒤, 즉 2024년쯤에는 무슬림은 지금보다 7배 정도 늘어난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이슬람은 7세기 초 아라비아 예언자 무하마드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코란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라를 마리아 아들 예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어느 누구도 알라의 벌을 막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폭력성이 있습니다. 이 코란 47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들을 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들을 때리라는 것은 바로 살인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신자들에 대한 살인입니다. 이 전쟁에서 적군을 살인하고 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살해하라는 구절이 코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자살 테러가 많은 이유는 티르미즈 제2권에 기록된 말 때문입니다. 참고로 티르미즈는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의 말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티르미즈 제2권 138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72명의 후디스 미녀를 하사받을 것이요 100명의 남자가 갖고 있는 정력과 같은 정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성들이 자살 테러를 서슴지 않고 하는 주요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코란 8장 60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대항하라 준비하라 하셨으니 그것으로 알라의 적과 너희들의 적들과 다른 위선자들을 두렵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무슬림 학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무슬림이면 세계를 상대로 이 지하드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을 하여 세상을 이슬람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고 살인하는 것에 대한 구절이 코란에는 100번 또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근거로 어디서든지 무슬림이 아닌 자들을 죽여라, 그리고 포위하라,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죽여라고 외치면서 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슬람 테러가 2001년 미국 뉴욕 9.11 테러와 2004년 스페인 이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난 2014년 2월 17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쪽에서 3명의 한국인이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의 폭력의 대상은 알라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입니다. 무슬림 남자는 이 가장이자 무슬림 여성의 후견이므로 남자가 여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슬람 율법의 해석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좋은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해석을 근거로 무슬림 남편은 불순종하는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코란 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리더하게 만들었으므로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권위가 있다. 남자들이 여성들을 위하여 돈을 쓰기 때문이다. 이 착한 여자는 순종한다. 알라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순결을 잘 지킨다. 불순종이 염려되는 너의 부인들에게 권면하고 한 이불을 쓰지 말고 그리고 나서 때려라. 여기에 문제되는 문구는 불순종이 염려되는 이라는 억구입니다. 이 불순종을 했다는 확증이 있어도 폭력이 정당화해서는 결코 되지 않겠지만 단지 아내의 불순종이 의심만 되더라도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들이 폭력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전략 일곱 개를 내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국의 곳곳에 사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유한 이슬람 국가에서 소위 오일머니, 즉 석유 자본으로 건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 문화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언어로 개설된 교육 강좌로 문화 정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코란 번역 위원회를 통해 이 코란의 가르침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이슬람 대학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수재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슬람 관련 서적 출판위원회를 통한 문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 여성들과 결혼 및 출산을 통한 이슬람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지금 무슬림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을 통한 이슬람화 전략은 이미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슬람 사원이 각각 1000개에서 1500개나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전 국민의 약 10%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수보다 모스크에서 알라에게 예배드리는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 개혁신학의 요람이었던 네덜란드는 약 1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1960년에는 무슬림이 겨우 1,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슬림의 증가는 한 국가를 이슬람화하는 데 큰 전략이기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국의 이슬람화를 막아야 하는지를 이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중앙정보국 우리 CIA에서 발행한 The World Fact Book에서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 증가했다는 현상을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1단계가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약 1% 내외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그룹을 지향하며 수면 밑에 잠복한다.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입니다. 2단계, 무슬림 인구가 2-3%로 소폭 증가할 때 이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슬람화시켜 무슬림으로 개종을 시도한다.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덴마크, 독일, 영국입니다. 이 3단계,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었을 때 무슬림 인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이 시작된다.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입니다. 4단계,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는 것을 기점으로 폭동과 소요 사태가 시작되고 이슬람의 성전 지하들을 일으킬 테러단을 조직한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5단계, 무슬림 인구가 40%를 돌파할 때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고 상습적인 테러가 발생한다. 조직화된 전시체제로 행한다.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보스니아, 레바논입니다. 6단계, 무슬림 인구가 60%를 넘어서면 전혀 구속받지 않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박해하고 탄압한다. 인종청소가 시도되며 이슬람의 교리법인 샤리아를 근간으로 이슬람을 강요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배교자에 대한 세금 폭탄 등의 압박이 시행된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말레이시아, 카타르, 수단입니다. 7단계, 무슬림 인구가 80%를 넘어서면 국가 주도로 대규모 인종청소와 대학살이 자행된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집트, 이란, 이라크, 시리아입니다. 이 8단계, 무슬림 인구 100%가 되면 무슬림만의 평화의 집이 국가 최고 헌법에 우선하는 신정일치 체제를 구현한다.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입니다. 이 이슬람의 선교 전략을 보면 기독교의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더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벤치마킹에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슬람 인구의 증가도 증가이지만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유지해온 나라들의 저출산입니다. 한 국가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구당 출산율이 2.11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출산율이 낮으면 그 문화는 쇠퇴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출산율이란 이 간단히 말해서 한 나라의 한 여자가 가임 기간 동안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가구당 출산율이 1.9명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역전시킨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가구당 출산율이 1.3명이 되면 이 참고로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것보다 낮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80에서 100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되면 이미 그 문화는 쇠퇴되고 맙니다. 이 만약에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출산율만을 고려해 본다면 이 부부당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해서 2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이 각각 한 명의 자녀를 두어 그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를 낳게 된다면 2세대 지난 후 네 명이 한 명이 되는 셈입니다.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고유 문화가 위축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 평균 출산율이 1.38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유럽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민자의 증가로 인함인데 주로 무슬림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 이후 유럽 인구 증가 요인은 출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가 요인의 90%가 이민자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가구당 출산이 1.8명이었을 때 무슬림 이민자가 8.1명이었습니다. 프랑스 20세 미만의 인구 30%가 무슬림이고 대도시인 경우는 45%가 무슬림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신생아의 절반이 무슬림 자녀입니다. 이 독일도 이런 추세를 심각하게 여겨 독일 연방 통계청에서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2050년에는 독일은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2011년 사망한 리비아 전 대통령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라가 칼, 총, 정복 전쟁 없이 유럽에서 승리할 것이다. 테러리스트나 자살 폭탄 테러는 필요하지 않다. 20, 30년 안에 5천만 이상의 인구의 힘으로 유럽을 무슬림 대륙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카다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문화를 이어받아왔던 유럽이 이렇게 허무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유럽보다 더 심각합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2012년보다 0.11명이 줄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에는 1.24명, 2012년에는 1.30명으로 이렇게 서서히 회복하다가 지난해 초저출산의 기준선이 1.30명 아래로 다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최근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출생아가 43만 8천 명이었는데 2012년보다 4만 6,600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약 5만 명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면 출산율 1.0명대도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출산율은 1.7명입니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들 1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출산율이 2.11명이 되지 않고는 고유문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고유문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산율이 저조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 가정의 출산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기독교 가정의 출산율이 2.11명이 넘을까요?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외적인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식들의 양육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호와의 기업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에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 다 준비해 두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코 믿음의 가정들의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이 전도 명령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내가 선교사가 되어 세계 각지에 가서 전도하는 것 이전에 내가 있는 곳에 나의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자녀를 많이 낳아 유럽을 이슬람화하는 것은 이슬람이 창출한 전략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문화 명령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해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복된 명령이 실현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하루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이행하도록 독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 부부와 젊은 부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미혼 청년들에게도 부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미혼 청년들은 이 너무 조건을 보며 배우자 고르다가 이 홍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 역시 출산율을 낮추는 한 원인이 됩니다. 미혼 청년들을 오래 담당해온 한 교육자의 말에 의하자면 이 일부 청년들이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한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청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발로 다 차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으시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 정년기 청년이든 젊은 부부이든 홍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이든 손주를 둔 조부모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힘씁시다. 이 선교사들이 피 흘리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유럽처럼 이슬람화 되거나 세속화 돼서는 되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무성한 가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선교사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보답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성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사순절 넷째 주일로 보냈으며 성의 수열로부터 시작된 사순절 25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과연 물리적 박해를 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육체적 편안함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않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쉬운 길을 가도록 동조하는 것은 사순절을 보내는 자들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특권이자 의무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